전후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흩어진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아주 충실하게 다룸으로써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의 별명이 이 소망의 서신이요 위로의 서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기회이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하게 된다는 깊은 진리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이 기록된 연대가 AD 63년 말에서 64년 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늠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화재의 범인인 네로가 억울하게도 화재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되므로 이것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제 그런 박해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이때 본서의 저자인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시기에 이 네로의 박해는 로마 전역으로 이 핍박이 확대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란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이런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에 그리고 자신의 순교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서둘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성도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은 한결같이 바로 이 교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를 통해 세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전 유럽으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박해를 통해서 큰 고난이 초대교회를 후려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굳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은 한결같이 교리였다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본서신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론, 창조론, 그리스도론, 속죄론, 종말론 이런 여러 교리들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되고 설파되고 설교되어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왜 교리였을까요? 무엇이 위로이냐? 고난의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이냐? 그게 뭐라는 거죠? 성도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성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만이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환란의 날이 도래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모든 환란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뚜렷한 지식과 그리고 깊은 통찰. 어설픈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그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진정한 격려, 진정한 교훈만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세를 꿈꾸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는 그런 유익을 주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교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전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주 귀에 익은 그런 표현이죠. 바울 또한 모든 서신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도 자기를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바울 서신의 모든 서두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사적으로 어떤 개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아포스톨로스, 전달하는 자, 사도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서두에 이것을 밝히면서 이제 쭉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나팔수가 적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수가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몰살을 당하겠죠.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나팔수는 깨어서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적이 침입을 하나 그렇지 않아 야심한 밤에도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부지런히 성 주변을 살펴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이 침입하는 모습을 보면 벼락같이 나팔을 불면서 잠들어 있는 모든 병영 안에 있는 군사들을 깨워야 되는 사명이 나팔수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명이 바로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도의 그 정신과 그의 임무와 사명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입니다.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설교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한국교회는 진리에 대한 침묵이 부른 대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참사라고 표현합니다. 차별금지 법안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동성연애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미국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운동, 크라이슬람 교회 운동.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과 기독교를 하나로 묶는 운동입니다. 크라이슬람 교회 설립 운동이 미국에서 릭 워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냐? 송도에 이슬람 대학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각종 혜택을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흡수하려고 이슬람 대학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한국 사회로 진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한국 사회가 빠르게 이슬람화 되어갈 것입니다. 송도에 동양 최대의 모스크가 역시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슬람이 한국을 동양의 이슬람의 메카로 만들려고 한다. 한국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사탄은 자신들의 졸개들을 풀어가지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당대에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는 전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불행한 건 아니고요, 영광스럽게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시대에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이 마귀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가운데 지금 연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 목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는 결코 아니지만 이 시대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 들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설교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다루고 부정확하게 수종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는 올바른 설교자, 정말 자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와 목회자, 이 시대에는 빠르게 그런 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가? 제자인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이런 생생한 의식,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설교자와 성도들이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당당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듯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성경적인 투철한 자의식이 필요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서의 투철한 성경적인 자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주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추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고,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처가 되는 소아시아의 지역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다섯 군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을 열거하면서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사도가 표현합니다. 나그네. 성경은 종종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두 너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묘사하시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것도, 또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를 떠돌았던 것도 뭘 보여주는 거죠? 성도는 모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생활에 아주 익숙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정착해서 그곳을 깊이 의지하고 의존해서 거기에 길들여지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저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잠깐 이렇게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처럼, 우리 집이 여기가 아니고 한 열흘 동안 이렇게 관광하러 와서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또 잠잘 만한 곳 찾아서 자고 그 다음날 또 구경하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외국인 같은, 여행객 같은, 세상에서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이제 갑니다 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좀 틀려, 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하고 좀 다른 거야 이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사람들, 나그네들,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도들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기까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를 한때 어렸을 때 참 좋아했습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어린 마음에도 이 시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든지 그 목가적인 분위기와 시를 읽으면 뚜렷한 색채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나그네의 이미지, 그 나그네가 어느 저녁 마을을 이렇게 저녁 노을이 비끼는 마을 오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참 이렇게 어떤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성도의 삶은 나그네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에 초연한 채로 하루하루, 언젠가는 이 순례의 길도 멈출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도 없고 그다지 미련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박해를 피해서 디아스포라, 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도 어떤 좀 이렇게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니 그야말로 지독한 고독까지 묻어나는 이 나그네들이 그래도 뭉쳐가지고 나그네면 괜찮은데 이 나그네들이 또 뿔뿔이 다 흩어져 있대요.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세상 가운데 다 흩어져서 살다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다. 베드로 사도의 짤막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심오한 성도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의 벗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창궐해 가는 세상은 마치 점점 침몰해 가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자, 보세요. 배가 가라앉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구명보트를 빨리 내려서 그 침몰해 가고 있는 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 서서 이렇게 침몰해 가는 그런 배와 같다면 성도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승선해서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도리 아닐까요? 여기 있으면 죽어. 이곳에 있으면 죽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과 벗어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뛰쳐 들어오셔가지고 이 구명보트를 타고 내 영혼을 보존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도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배보다는 세상을, 돈을, 성공을, 형통을, 번영을 쫓는 성도들이 아직도 적지 않으니 그분들의 소속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그냥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에 눈을 가려가지고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얼마 남지 않은 탈출의 기회마저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자각을 못하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더 모을까,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썩어질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 미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세상이란 무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은 더더군다나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화려함을 꿈꾸시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여전히 계십니까? 그 꿈 내려놓으세요. 신자에게 성공이란 거룩과 순결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싶으세요? 세상이라는 존재가 뭔데? 죄악 덩어리인데 흩어진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나는 잠시 머물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내 길 찾아서 떠나야 되는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중 가수도 인생은 뭐 나그네 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나온 노래 중에 뭐 전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세상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인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나그네가 어떤 자들인지를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라는 겁니다. 성도, 신자의 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의 서술 속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모든 교리적 정의가 담겨져, 여기 모두 다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무식할 거라고요? 천만에. 그는 사도입니다. 사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지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실망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를 알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명예를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낭비가 심하고 무절제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나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미리 아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하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실 것 같고 죄를 짓고 좀 못하면 하나님이 너 실망이야. 너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그래 흐뭇하구나 좋구나 하고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면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말이죠. 다 알고 택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으실 죄까지 알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죄와 악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눌림을 얻고 의기소침해지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인성을 쓰시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여러분은 왜 죄책감에 시달리십니까? 왜 죄책감에 시달리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죄의식은 가져도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지를 알아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죄의식을 가지고는 살되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가책과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 죄 지은 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볼 낯이 없고,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다고 뻔뻔한 신자가 되시는 말도 아닙니다. 뭐 온갖 죄 다 저질러 놓고 세상에서 거의 불신자를 방불하게 그렇게 살아놓고 뭐 회개하면 간단하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회심한 성도의 모습은 또 아닌 것이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되 또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애통하실 줄 알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구하에 하나님 앞에 고했으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성도는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해 하심의 은혜의 수혜자임을 또 이 베드로의 표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훈계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점점 다듬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하여져 가도록, 성화되어져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에 순복해 하심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또렷하게 성화되어 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서 한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면 결국 한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결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이제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의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제가 이거를 최정 집사님께 이렇게 드리면은 집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걸 받아야 이게 집사님께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손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 믿음인 거고 이게 순종인 거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내밀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의 효력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었고 그 구원이 어떤 경로로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지 사도는 이 한 구절 안에서 모두 다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알고 교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모든 정의와 설명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자, 우리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한 뭐 이렇게 얼마큼 예수를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오셨습니까? 하나하나. 에? 모든 신앙의 중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고 교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고,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의, 설명, 교리적 정리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는 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듣기 좋아 보이죠?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야.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천만에. 뭘 믿고 어떻게 믿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고 이런 걸 알고 믿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단도 믿고, 예? 올바르지 않은 복음도 믿고 다 믿는 거죠. 다. 그래 잡탕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구원을 이렇게 사도 베드로처럼 이 한 문장 속에서 이것을 다 정리해내잖아요. 그냥 얼버무리고 뭉뚱그려서 아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질문법을 제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알고 우리는 모른다 어쩔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꾸 말씀을 하시게 하심으로써 정리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표현하시고 훈련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정리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이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그런 것들이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토대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명한 도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제발 이런 거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성경 뭐 진리 얘기하는데 다 저 교만해서 저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한 구절 속에서 복스러운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해 주면서 바로 그들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축원해 줍니다. 뭐 이 구절 바울의 옥중서신을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사도가 왜 그 많은 축복을 뒤로하고 은혜와 평강을 큰 환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 그 많은 축복에 끝까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 환난과 핍박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이들을 지켜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환난이 와도 먹고 사는데 이상 없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피할 곳을 책임져 달라든지, 뭐 더 긴급한 기도 제목,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텐데 사도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주고 있었는지. 은혜와 평강. 성도에게,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은혜와 평강. 그것을 알기에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더니 사도 베드로께서도 똑같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제 핍박과 혼란과 고난의 그 중앙으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에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흘러넘치게 되기를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환난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뚫고 통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큽니까? 사도가 뭐라고 했죠? 왜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오늘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이렇게 표현했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고난과 핍박이 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도 더 크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평안한 곳에서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인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은혜와 평강보다는 저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탈북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의 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능가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북한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진리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 이 시류에 영합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쌀을 사다 놔야 되나 라면을 사다 놔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도죠. 이 본질을 붙드는 기도, 본론을 붙드는 기도. 사도 베드로의 편지의 시작은 고난과 핍박으로 이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힘과 위로와 그들을 권고하는 표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큰 힘을 불어넣기도 하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서두에 강력한 말들을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거야. 너희가 누군데? 어떤 존재인데? 고난 오라 그래. 너희들은 나그네 아니냐, 나그네. 잠시 머물다가, 잠시 견디다가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가면 그만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교리적 설명과 분명한 아주 똑 떨어지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 편지의 초반부부터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절망의 어두운 그늘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찾아온 지금과 같은 이런 고난과 위기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높이면서 세상 사람들 막 두려워할 때 미사일 날라면 어떡하나, 뭐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럴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더 드높이면서 사람들 막 두려워할 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전쟁이 나든 뭐 핵폭탄이 터지든 뭐 어떻게 되든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고난이, 핍박이, 박해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제 평안의 시대는 거의 다 끝나가고 다시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이제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 조금 더 큰 집, 뭐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화려한 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버리세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지키고 이 진리 사수하고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제는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앞서간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왔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힘겹고 눈물나는 고통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더 크고 넘치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 힘든 때는 더 절박하게 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을 무사히 끝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